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0억 달러 상당의 미사일 방어용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더욱 강력한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나 함대공 이지스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예산에는 또 PAC-3 패트리언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이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앞서 일본의 방위 예산 3천억 엔, 미화 29억 달러에는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는 그러나 의회에 내년도 추가 경정 예산 요청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시리아 내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군사 행동에는 관심이 없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영국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아무도 내전에 불을 지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싸움을 붙여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군사 행동에 맞서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을 배치하는 선택을 한 것처럼 강대국이 전투에 개입할 때 대결 국면이 고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을 만나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북부 도시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두 함께 승리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이번 작전은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이라크가 모술과 나머지 지역을 ISIL의 증오와 잔인함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중국해 분쟁을 이유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오늘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대결이 아닌 협상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중국은 자신의 마약 단속에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중국 측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판결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자신은 주권을 포기하지도 재판소 판결에서 벗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과 자국민들의 최상의 이익을 내는 정책을 만들려 한다며 중국의 문호는 필리핀에 항상 열려있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여러 차례 중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거짓 성추행 혐의를 제기하는 여성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여론조사들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자신이 접전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결코 없었던 일로 상당수 여성 유권자들을 잃은 사실을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언론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있고 클린턴 후보 측에는 협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분석기관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최근 분석 결과 현재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는 트럼프 후보에 비해 평균 5.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에서 오늘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센터는 지진 발생 시간이 오후 3시 14분쯤이며 진앙지는 위수현 짜더군 9km 지하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짜더군에서 195km 떨어진 위수군은 지난 2010년 4월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2,70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의 위성 발사를 놓고 남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flagrantly violate a number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eaceful and lawful satellite launches of the DPRK is a fair exercise.
남한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북한은 평화적 위성 발사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설사병과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크게 늘었다고 UN이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대북 제재 효과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국들과 조율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송출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국들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한국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북한 당국이 이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핵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나라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등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이 북한 노동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이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외출도 엄격하게 통제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북한 당국에 의해 대부분 몰수당하고 있다는 현지 노동자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인권 관련 회의 주제 발표에서 북한 노동자 5만 명이 16개 나라에서 일하고 있고 연간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이들이 번 돈을 핵무기 개발 등 통치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인권결의안에 북한 노동자 문제가 포함될 것은 이제 그 유엔의 추가 제재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죠. 달러를 또 촘촘하게 막기 위한 뭐 그런 조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초안을 둘러싼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하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유엔총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명시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온 국가들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동해의 러시아 해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북한 어선을 검문하던 중에 양측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북한 어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소속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보도문에서 북한 선원들이 어선에 승선한 수비대원들의 검문에 공격적으로 반응해 자위 차원에서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새벽에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함경남도 심포항 선적에 대양 10호를 멈추게 하고 불법적으로 어획한 수산자원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달 28일에도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을 억류했지만 이번처럼 선원들과 수비대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달에 탈북 난민 3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03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 13일 탈북자 3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20대가 2명, 40대가 1명이며 각각 텍사스와 유타, 애리조나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월별로는 3월과 8월이 각각 3명, 그리고 1월과 2월이 각각 1명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다른 나라 출신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대부분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 of refugees resettling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go up slowly, but the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탈북자 9명이 미국에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3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미국에 대한 시위 성격의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저항 의지를 나타내면서 미사일 성능 향상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무수단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미국 측의 고강도 경고 발언이 나온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위협에 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니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보이는, 즉 갈 길을 가겠다는 정치적 저항 의지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강력한 저항 결기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이 대북 기존의 경제 제재 이외에 정치적 외교적 압박까지 다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저항 결기를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겠죠.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도발에 앞서 지난 12일 북한이 핵타격 능력을 가질 순 있겠지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원산 지역이 아닌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이라며 내륙에서 발사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규 대령의 1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학규 대령은 이어 무수단 미사일의 정확한 비행 궤적은 나오지 않았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발사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원하는 목표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전역에 흩어져 있다는 것, 상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은닉성이 높아지니까 은닉성과 기동성이 높다는 게 이동발사대 텔이라고 하는 것인데 텔의 그 전략적 가치가 높잖아요. 그 텔이라는 게 북한에 200대 가까이 있는데 이 텔이라는 그 이동식 발사대가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도 모르는 지역에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우리가 그 발사대를 통해서 핵탄두를 언제든지 미사일을 실어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한편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는 북한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새로운 성능 향상을 위한 첫 번째 테스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지난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같이 연료를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꿔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되는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륙간 탄도탄을 이제 시험해야 되니까 장거리 저 엔진도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두 개의 엔진을 사용하는데 한 네 개 정도를 쏴서 한번 시도해 보았을 수도 있다. 지금 통화 두 개인데 이제 네 개로 해서 좀 더 멀리 쏘는 미국을 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과연 가능한지 이걸 한번 했을 수도 있고.
박휘락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평안북도 내륙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매번 더 고도화된 미사일을 목표로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사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하찮게 보는 건 성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강경 발언은 미국의 단호한 대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fully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we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defend ourselve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셀 차관보의 김정은 죽음 언급이 필요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영내 동맹국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지난 12일 미 언론사 국방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강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바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북한 정권의 주민 탄압 책임을 지우기 위해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장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호전적 행동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과거 대중국 강경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5일 폭로 전문 매체인 위키리크스를 인용해 클린턴 후보가 과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었다고 전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2013년 6월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강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않으면 중국을 미사일 방어망으로 에워쌀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 하와이와 미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형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는다면 이를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을 미사일 방어망으로 에워싸고 더 많은 함대를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도발적인 북한의 최대 후원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위킬리크스가 클린턴 후보의 선거 본부장인 존 포데스타 씨의 이메일을 해킹해 입수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이 연설문의 공개와 진위 여부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중국에 대한 클린턴 후보의 발언은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 10일 한반도 전 해상에서 실시된 미한연합 2016 불굴의 의지 훈련을 마치고 어제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찰스 윌리엄스 미해군 제5 항모 강습단장은 기자회견에서 미해군은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군은 한국을 수호할 것이며 이번 훈련에서 항모 강습단과 로널드 레이건호의 힘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축구장 3개의 넓이인 갑판에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전자전기, 공중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이번 훈련에 참가한 유도미사일 순양함 등 함정 7척도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지난 13일 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반면에 북한은 평화적 위성 발사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 제4위원회에서 13일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남북한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국제사회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만은 예외라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flagrantly violate a number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expressly prohibit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명백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대표는 이 같은 금지된 활동을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워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위법, 불법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자국의 활동을 위성발사 혹은 위성발사체라고 규정해도 마찬가지라고 한국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위성발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Peaceful and lawful satellite launches of the DPRK is a fair exercise of sovereignty.
북한의 위성 발사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이고 이는 유엔 헌장과 우주 조약에서 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는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권장하는 여러 조약과 합의에 가입하고 서명했으며 지난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유엔에 공식 등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시 발언권을 신청한 한국 대표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진짜 의도는 평화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now clear that the true intention of so-called rockets or satellite launches by North Korea is not for the peaceful use of the space.
북한의 로켓 혹은 위성 발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것도 바로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헌장을 준수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대표는 유엔에 광명성 4호가 등록된 것은 기술적 과정일 뿐 적법성이나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는 한국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her remark, which is politicized.
한국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전면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도 국가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크게 늘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도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은 최근 북한 수해 지역 어린이들 사이에서 설사병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4일 공개한 북한 수해 긴급 대응 계획 보고서에서 황해북도 지역에서 9월 한 달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9월 한 달 동안 병원을 찾은 어린이도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8월과 비교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함경북도 지역의 수도와 위생시설이 파손돼 6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오염된 우물과 수동 펌프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인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홍수로 병원 등 보건시설이 파괴되고 적어도 45개 보건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의료 장비와 필수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며 수인성 질병과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큰 상황이라는 게 유엔의 설명입니다. 유엔은 수재민들이 당국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지만 배급량이 하루 300g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급만으로는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유엔은 5세 미만 어린이 5만여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5만여 명에게 영양 보충식과 미량 영양소 가루, 비타민 A를 제공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 치료용 식량 3천여 명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재민 14만 3천여 명을 위해 고열량 비스킷 145톤과 콩 260톤, 시금치 씨앗과 통조림 만여 명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추가 자금이 지원되는 대로 취약계층 4만 5천여 명에게 영양과자 930톤과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4만 3천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의 콩 1,070톤과 기름 107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현재 수재민들이 파괴된 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극심하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거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수재민 2만 8천여 명에게 방수포와 조리기구, 이불 등을 지원하고 150가구의 임시 거처를 위한 텐트를 지원했습니다. 또 수재민 7,840명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했으며 7,700여 가구를 위한 지붕 자재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유엔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 54곳이 피해를 입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아이들 1,500여 명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고 11개 학교에 긴급 교육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6개월간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2,89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인한 손실액이 전 세계적으로 24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도 31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북한 등 일부 국가는 언론 통제의 목적 등으로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이 나라 경제에서 점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차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데럴 웨스트 실장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경우 같은 기간 인터넷 접속 차단으로 약 31만 3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실장은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19개 나라에서 81건의 일시적 인터넷 접속 차단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와 이라크가 각각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서는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언론 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인터넷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터넷 차단 일수, 인구 등 각종 통계 지표를 동원해 이 기간 중 인터넷 차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총 24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 일수가 70.54일에 달한 인도가 약 9억 6천만 달러로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터넷 차단일이 0.291을 기록한 북한은 약 31만 달러로 조사 대상 19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차단 일수가 가장 짧았던 나라는 리비아로 동기간 0.041을 기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인터넷 환경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터넷 환경은 주변국들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일부 고위 당국자들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친목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지역 경찰들까지 참여해 탈북민들과 교류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두 개를 고르신 다음에 한쪽을 이렇게 비벼보시면
13일 서울 연세대 공학원 서울시 다문화 플러스 동아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곳에 한국의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 행사를 준비한 앳된 얼굴들이 있습니다.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동아리 UNI I Love You 회원들인데요. UNI I Love You는 덕원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강서경찰서가 함께하는 단체로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탈북민과 다문화 어린이 등을 만나 한국의 전통문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함께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아리 담당 교사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유재향 선생님입니다.
매월 1회씩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종이접기라든가 문화적인 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미리 아이들이 익히고 그거를 또 주도하는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배우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다문화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도 있지만은 새터민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또 역시 남북에 대한 차이 그런 것도 또 역시 문화에 대한 그 차이점이라는 거를 또 같이 인식하는 한 민족이지만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UNI I Love You에서는 종이접기와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 동아리지만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강서경찰서가 함께하다 보니 더 꾸준히 그리고 폭넓게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재한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고 하지만 이제 4년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 전통이 있는 그런 동아리다 보니까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서로 해가면서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점차적으로 자기 또 그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게 됨으로 해서 새롭게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시도도 해보고 네.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꺼려하던 아이들이 점점 같이 다가가서 손잡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더 미래에 점차적으로 발전된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UNI I Love You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나이를 초월해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UNI I Love You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준혜 학생입니다.
제가 맡은 친구는 새터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친구를 볼 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차 서로 친해지고 이렇게 편견도 없어지고 이런 거를 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아이를 담당하게 된 이유가 그 친구가 종이접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종이접기를 그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격증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친구랑 짜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스터민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그 아이랑 계속 지내다 보니까 딱히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서로 이해관계도 되게 편해지고 해서 지금은 SNS로 따로 개인적인 연락까지도 하거든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 보니 다문화 어린이들보다도 탈북민들이 조금 더 낯설고 다가가기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만나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니 처음 느꼈던 낯섦이 어느새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수빈 학생입니다.
거리감이 있고 멀게 느껴졌는데 막상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진짜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덩달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아이가 탈북인인지 모를 정도로 생각보다 저희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탈북민이라고 거리감 느끼고 이러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거리를 느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리고 싶은 건 그 친구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지 말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좀 더 존중하고 평등하게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가방과 필통, 부채 등 자신이 만든 작품들도 하나씩 늘어가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 탈북민과 다문화 어린이들의 자존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덕원여자고등학교 UNI I Love You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동아리 담당교사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유재향 선생님입니다.
11월달하고 12월달하고 두 번이 더 남아있거든요. 12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가면서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거하고 맞추어서 월별로 그 행사에 있는 거에 맞춰서 이제 가치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한국에 빨리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자기만 하고 공동체 접으러가는 그런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중국이 오늘 오전 7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1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예.
조만간 자체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겠다는 중국의 우주 개발 계획이 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러시아와 인도, 중국 이렇게 한 5개의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자체 신용평가기구 설립에 합의하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예.
또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언론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유인 우주선, 그러니까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우주에 보내는 데 성공했군요.
네. 일곱 번째 유인 우주선인데요. 중국의 일곱 번째 유인 우주선인데 선저우 11호가 오늘 아침 간수성 주취 안에 있는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2호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약 15분여 뒤에 장유샤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장이 발사 성공을 선언했고요.
예.
이 장면은 관영 CCTV를 비롯한 주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요, 한나절이 지난 지금도 이 속보 형식으로 선저후 11호 관련 소식을 실시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사람을 우주에 보는 게 벌써 일곱 번째라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우주선 발사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중국이 오는 2020년대에 그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정거장, 다시 말해서 사람이 우주 공간에 장시간 머물면서 생활하고 정보 수집과 각종 실험 등 임무를 수행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 발사에 성공한 선저우 11호가 이 우주정거장의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하는 우주정거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중국이 유일한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흔히 이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부르는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2024년에 명을 다합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우주당국은 그런데 향후 우주정거장 대체 계획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서 2022년에 궤도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중국의 우주정거장 계획이 성공을 하면
예.
2년 뒤부터 바로 중국은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정거장을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선저우 11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주정거장 운영을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예, 중국이 현재 이 천궁, 하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텐궁 2호 시험용 우주정거장을 이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선저우 11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 두 명이 이 텐궁 2호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우주 물리학과 식물 재배 실험 또 의학 관련 실험에 더해서 2020년부터 운영할 이 상설 우주정거장의 그 핵심 모듈 체계 등을 점검합니다.
예.
이후에는 내후년께 우주정거장에 몸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주비행선 텐허 1호를 발사할 예정인데요.
예.
이 텐허 1호는 이번에 선저우 11호 우주비행사들이 텐궁 2호 시험용 우주정거장에서 실험할 내용을 토대로 제작이 되고요.
예.
텐호 1호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2년간의 적응기를 거쳐서 2020년에 우주정거장 계획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중국의 유인 우주선 우주선 사업 이름이 이제 선저우 프로젝트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이게 네.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선저우는요 신주 신의 배라는 뜻인데요.
예.
지난 1992년 중국 정부가 10년 안에 사람을 우주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장기 우주 개발 계획입니다. 1999년에 무인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 보냈고요.
예.
2001년엔 이 원숭이를 태운 2호가 발사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사람과 같은 모습과 크기의 인형을 태운 3호가 우주로 향했고요.
예.
계획 착수 10년에서 1년이 더 지난 2003년 첫 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에 중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량리웨이가 탑승했습니다.
예.
중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은요 미국과 그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였습니다. 네.
중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우주 개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또 얼마 전에 달에도 우주선을 보냈고요. 화성 탐사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 12월엔 이 달 탐사선 창어 3호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이때 이 달에 남겨둔 옥토끼라는 이름의 달 탐사 로봇 위2가 972일 동안 달에 머물면서 인류 역사상 최장기 달 탐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중국이 2020년을 목표로 화성 탐사선 발사 계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주 정거장 계획도 2020년에 또 화성 탐사선도 2020년 데드라인이 2020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듬해인 2021년이 바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입니다.
예.
중국 정부가 공산당 창건 100주년에 맞춰서 우주 굴기, 우주 개발에 우뚝 서서 이름을 떨친다라는 목표를 완성할 국정 과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이때는 이 미국과 러시아, 유럽을 따돌리고 최고의 우주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1년을 이 샤오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 개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어제 인도 고아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예. 참가국 정상들은 자체 신용평가기구 설립에 합의를 했고요. 다음 정상회의를 내년 중국 광둥성 샤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예.
자체 신용평가기구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신용평가사는 그 세계 각국 기업은 물론이고요. 나라들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 업체입니다.
예.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 또 피치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치기도 하는데요.
예.
이번에 브릭스 정상들은 이들 3대 신용평가사가 뭐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활동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 개발돼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신흥국들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표준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 구조 위주로 평가한다는 게 이들 기성 그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브릭스 정상들의 불만이었는데
예.
브릭스가 지난해 11월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인 신개발은행과 협력해서 자체 신용평가 기구를 만들기로 이번에 예,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브릭스 정상들이 이번 모임에서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과도 만나는 시간이 있었군요.
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부가 일정에서는 빔스텍 국가들 정상들과 함께 합동회의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빔스텍은 부탄과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을 비롯 이 벵골만 주변 나라들의 모임인데요.
예.
브릭스와 빔스텍 정상들의 합동 회의는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시 주석은 합동 회의에서 빔스텍 회원국들은 모두 중국의 좋은 친구이자 이웃 그리고 경제와 안보의 동반자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회원국들과 중국 사이의 우호관계와 협력을 장기적으로 더 돈독하고 긴밀하게 만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중국이 조금 그 큰형님 노릇을 좀 했네요.
네.
동남아 국가들과 지금 중국이 부쩍 관계를 강화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서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를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캄보디아에서는 31개 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총액 500억에 달하는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을 했죠.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이 경제 지역경제협력 구상인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자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거대한 공동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근 여성 비하 발언 또 성추행 의혹으로 계속 논란에 시달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여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또 이들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돕기 위한 언론의 음모라는 건데요.
예.
트럼프 후보가 지난 토요일 동북부 메인주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부패한 언론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언론 탓이다. 자, 이런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은요. 트럼프 후보가 자기 자신의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와 같은 공화당 내에서는 또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인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하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은 트럼프 후보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예.
언론이 이번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요. 토요일에 미국 선거 제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공화당 같은 내에서도 조금 다른 기류들을 보이고 있네요.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죠. 위키리크스가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주말에도 여러 건을 공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어제 16일에도 새로운 이메일을 공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예.
어제 나온 이메일에는 그 흑인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방안, 또 언론을 다루는 방법 등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토요일에 공개된 내용이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
클린턴 후보가 대형은행 골드만삭스에서 한 연설 원고 3개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예. 클린턴 후보가 이 월스트리트 대형은행 이런 곳에서 연설을 하고 또 고액의 강요료를 받았고 또 이를 대가로 은행들의 어떤 특혜를 약속했다. 이런 게 이제 의혹의 연결고리인데
네.
이번에 그러면 그 공개된 연설문에는 어떤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예, 클린턴 후보가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지내면서 은행들과 매우 좋은 관계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예.
금융업계가 그 누구보다도 규제 문제를 잘한다며 찬사를 보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클린턴 후보가요 공적으로 월스트리트와 대형은행을 좀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해왔는데요.
예.
그동안 공개적으로 한 발언과는 맥락이 좀 다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시장을 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등 대기업의 친화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번에 공개된 연설문은 2013년에 클린턴 후보가 골드만삭스에서 한 내용인데요. 당시 강연료가 67만 5천 달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덕 지역에는 오전 오후 약간 구름이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 양덕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0도, 신유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1도,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지역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개성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2도, 신계 아침 10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 끼면서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반적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7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8도, 삼지연 영하 1도, 낮 기온 14도입니다. 장전은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흐린 가운데 0.5에서 2.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0억 달러 상당의 미사일 방어용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더욱 강력한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나 함대공 이지스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예산에는 또 PAC-3 패트리온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이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앞서 일본의 방위 예산 3천억 엔, 미화 29억 달러에는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는 그러나 의회에 내년도 추가 경정 예산 요청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시리아 내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군사 행동에는 관심이 없다고 구촌 캐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어제 영국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아무도 내전에 불을 지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싸움을 붙여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군사 행동에 맞서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을 배치하는 선택을 한 것처럼 강대국이 전투에 개입할 때 대결 국면이 고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각국 고위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남중국해의 분쟁을 이유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오늘 중국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의 문제에 관해 대결이 아닌 협상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중국은 자신의 마약 단속에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200여 명의 필리핀 기업인들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이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5개 경제 신흥국으로 구성된 브릭스는 어제 인도 서부 고아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부 국가들의 정책이 점점 수구화되고 있고 보호주의는 고조되며 세계화에 반하는 세력으로 인해 새로운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브릭스 국가들 간 무역 규모를 앞으로 5년 안에 5천억 달러까지 2배가량 늘려야 한다며 무역 장벽 해소와 기반 산업의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북부도시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는 모두 함께 승리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이번 작전은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라며 이라크가 모술과 나머지 지역을 ISIL의 증오와 잔인함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공군은 공격 개시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모술에 전단지를 뿌리며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과 싸우고 있는 미국 주도 연합군 사령관 스테펜 타운샌드 중장은 모술 탈환에 몇 주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버스 두 대가 충돌해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고는 오늘 아침 파키스탄 중부 펀자브주의 라힘 야르칸 지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파키스탄의 잦은 교통 사망 사고는 주로 열악한 도로 상황과 부주의한 운전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